선물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곧 성탄절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고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조사를 하면 다양한 목록에 선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집도 아니고 명품 가방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증거해 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받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지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함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선물 안에는 제사함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믿음이란 선물은 곧 제사함이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며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유일한 다리가 됩니다. 다른 곳으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야 하지만 특히 성탄절은 우리의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경건에 힘써야 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이곳을 섬겨야 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는 또 거룩한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 청월리 마을을 주민을 돌 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날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탄절은 무엇을 받아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섬기고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은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이 귀신 들려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히 만나 그를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회복되자 곧바로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만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즉시 떠나셨지만 그곳엔 그 한 사람을 남겨두셨죠. 비록 그곳에 그 한 사람만 남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거라사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거라서로 가실 땐 큰 폭풍이 있었지만 다시 건너오실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이제는 편히 주무시면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아야 할 질병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목받이에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화점이 세일을 하는 날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정판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그 가게 앞에 죽치고 밤새 기다리는 것처럼 이 무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들이 가진 질병이나 문제를 먼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그 지역의 회당장으로 섬기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엎드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죠.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이런 간절한 행동을 보이니 다른 사람들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먼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유대 예배 공동체의 회장이나 대표로 AD 1세기에 지중해 전 세계에 걸쳐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유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긴급하고 간절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오시어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어 야이로는 그러면 그 어린 딸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의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심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의 간청이 담긴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치료했는데 그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아예 치료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야이로의 믿음이 드러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어 믿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행적의 소문만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곧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쉬운 성경엔 23절 뒷부분을 보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이로가 일반적인 치료의 단어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병 치유는 물론이고 죽음에서 벗어남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야이로는 그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언어적 반응 없이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야이로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역시 예수님을 뒤따르는데 마가는 무리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특히 밀치는 행동은 미완료로 기록하여 이 밀치는 행동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 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도시 한복판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장면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25절에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등장합니다. 29절에서 마가는 이 여자의 질병을 원문으로는 마스틱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기술합니다. 이는 채찍, 채찍근,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결합함으로 죄로 인해 벌받음과 유사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26절에서는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녀는 출혈이 계속 있었고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으며 자신의 재산을 다 썼지만 차도는 없었고 더욱 악화만 되었습니다. 즉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많이 받았으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버렸고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병만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분명 이 여자의 상태는 죽어가는 야이로의 12살 딸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월경 기간도 부정했지만 그 이후 7일 동안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 여인처럼 오래 계속되는 부인과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기간 전체에 부정함이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월경 중인 여자와 접촉한 사람도 저녁 때까지 격리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되고 무시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성전이 월경 중인 여자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다라는 요세푸스의 증언은 율법이 이 특징한 규정이 예수님 시대에 조심스럽게 준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역사학자인데 조금 뭐 부풀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의 말하는 근거는 믿을만 합니다. 이러함으로 월경 중인 여자와 또 이런 여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정화될 때까지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유대 정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에게 있는 곳을 나오면 안 되죠. 하지만 27절에 의하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많은 무리가 있는 곳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결법에 따르면 엄청난 죄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녀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믿음으로 작용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들음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이 병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녀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적극적으로 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 피를 많이 흘려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안색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걸어 나올 힘조차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아마도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힘겹게 예수님 곁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음으로 인해서 심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자신의 손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기에 마지막 끈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온몸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지만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생긴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이죠. 한편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만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그의 기운과 능력을 받기를 바라는 사방에 그에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손이나 무릎 또는 옷을 만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접근과 만짐은 치유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 같은 구체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죠. 이 여인도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녀에게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그녀의 믿음을 28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막의 제단처럼 만지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러면 그 제단은 매우 거룩해지며 그 제단을 닫는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12년 동안 흘러내렸던 그녀의 피와 고통이 즉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도 이 사실을 온몸으로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후 즉시 그녀의 안색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육체도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나 31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옷을 만질 뿐만 아니라 에워싸고 밀치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찾는 것은 제자들로선 어려운 일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제자들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여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믿음이 생긴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진 자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치유는 옷을 만진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찾는 신용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손을 댄 여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두려움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져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 탄로나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것을 내다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녀의 두려움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아차리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위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앞서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더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말이죠. 33절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는 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모든 사실이라 함은 그 여인이 정결법을 어기고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더욱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위법적 행동을 통해서 몸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걸리며 고통 또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기는커녕 딸아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치유를 확증해 주십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이 또한 쉬운 성경엔 다르게 번역하였지만 이번에도 원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녀는 단지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혈류증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비참하고 부정한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즉 병고침과 제사함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벌써 그녀의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단지 병고침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선언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총체적인 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에 만족하고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세워 다시 공동체로 보내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여인을 이제 공동체 안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일상이 회복된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이 병고침을 받는 것도 감사했지만 이제 내가 이제 부정한 몸이 아니라 비참한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 일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아픔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들었고 왔고 믿음으로 그 여인을 만졌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듣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물론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마무리될 쯤에 중단되었던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화면이 다시 전환됩니다. 두 이야기의 교차는 35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오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 여인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것이죠. 도착한 사람이 들려온 소식은 안타깝게도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치유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12살 된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체된 것이 여인에게는 유익했으나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 모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자신의 딸이 죽자 야이로는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치유받았던 이 여자도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딸이죽음으로인해서야이로에게는희망이사라졌습니다그리고야이로의집으로함께가고있던무리들의요구가뒤따릅니다왜예수님을계속번거롭게하십니까이제예수님을더이상괴롭게하지말고다른사람에게예수님을양보하라는것입니다믿음이없는무리는마치예수님을도구로만생각을하고있는것이죠무리가따르는것도자신의문제만해결함을받기위함이었기에더이상예수님을독차지하지말고다른사람에게보내달라는것입니다이제딸이죽었으니까희망은사라졌으니까이제다른사람에게예수님을보내달라라는요구인것이죠오히려그들의믿음없는행동과마음때문에예수님은괴로움을느끼고있습니다예수님께서도야이로의딸이죽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하지만36절말씀처럼이말씀을무시하였습니다마치혈류병에걸린여인이유대정결법을모두무시하고나온것처럼예수님도그의말을무시하고있는것이죠딸이죽었다는소식을듣고절망에빠질수밖에없는야이로에게예수님은힘을주십니다46절중간에두려워말고믿기만하여라두려워말고믿기만하여라예수님의이말씀은야이로에게던져졌습니다그리고예수님을만나는모든사람에게던지는도전이기도합니다두려워말고믿기만하여라즉상황이허락될때만믿을것인가아니면모든것을가능하게만드시는하나님을믿을것인가우리도선택을해야합니다예수님은딸의죽음소식에도불구하고야이로에게계속믿음을유지할것을요청하십니다우리의환경과상황이나빠지게되었을때자칫믿음을포기하고원망하는태도를보일수있습니다하지만예수님은그런상황에도불구하고결코믿음을포기하지말고계속주님의도움을간절히바라고그것을기대하는믿음을요청하고있는것이죠이처럼예수님의요구는두려움을버리고믿는것이있습니다그럼믿는다는것은무엇일까요믿습니다라는것이믿음일까요믿는다는것은우리가무엇을해야하는것이아닙니다행함으로믿음은생기지않습니다앞서살펴본대로믿음은하나님의선물이며그리고성령님을통해서나타나게됩니다믿음으로행하라믿기만하라라는말속엔우리가무엇을해서믿음을쟁취하는것이아닙니다저번주에목사님께서마지막에계시록14장4절5절을인용하셨는데이처럼어린양이가는곳이라면어디든지따라가는자들그것을따라가는자들을말하는것입니다즉우리는그저예수님을따라그길을가면되는것이믿음인것이죠두려워말고믿기만하여라라는것도나를믿고따라오라는요청입니다마치우리가모르는지역에여행을갈때가이드를믿고따라가는것처럼때론하지만가이드는우리에게바가지를씌울때가있죠하지만예수님은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버스를타고대중교통을이용할때도그버스가사고날지안날지여러분어떻게마음을타고다니십니까사고안나겠지하고타지않습니까사고날것같으면불안한마음에타지않을것입니다하지만우리에게는그런믿음조차없다는것이죠예수님을믿고따라오라고했는데따라가지않는그믿음은보일때가너무나많이있습니다이처럼우리는믿는다는것은그하나님만하나님말씀을믿고따라가는것입니다그이후야이로는믿음으로예수님을따라갔습니다그전까지만해도야이로가예수님을데리고갔는데이제는예수님을따라야이로가그것을믿고따라가고있는것이죠비록어린딸은죽었지만예수님이두려워말고믿기만하라라고했으니그말씀을의지해서무리의요구대로예수님을돌려보내지않고믿음으로나아갑니다야이로는딸이죽었기때문에예수님이제딴데가십시오라고할수있지만그래도 예수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동행을 허락하신 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38절에 의하면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크게 소리내어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는지 그들을 향해 마치 책망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기절한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문자적인 의미 그 이상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죠. 성경은 종종 죽은 자들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했듯이 예수님 역시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의 맥락은 부활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활의 범주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활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믿는 사람에게 하게 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그 이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구절은 다니엘 학교 때 첸토로 암송했던 구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초등부 아들과 같이 했던 암송 구절입니다. 이 물음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부터 따르던 믿음 없는 큰 무리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제자들만 남겨두고 다 내보내신 것은 이 사건이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다 나간 이후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아이 앞에 서신 후 먼저 정겹게 아이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죽어 있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도 부정한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시체에 손을 접촉하는 것 또한 유대 정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쿵. 이를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선포 이후 즉각 일어납니다. 달리다 쿵 하고 나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강풍을 잠잠하게 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의 앞에 굴복했고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 죽었던 12살 여자아이는 그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의 반응은 두 동사로 표현되고 있죠.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말씀으로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은혜는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지킬 때나 예배할 때나 목소리가 전파를 보이지 않지만 이 은혜는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은혜는 여러분 주변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12살 여자아이가 살아나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이로는 믿기만 했는데 자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긴 그 믿음으로 자녀가 살아난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12살 된 그 자녀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장면을 목격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이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살려내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믿음은 오늘날로 와이파이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꺼져 있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죠.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에게는 와이파이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범주 안에 머물러야만 인터넷이 터집니다. 말씀의 와이파이는 항상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와이파이 존 안에 와이파이를 켜야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범주 안에서 말씀에 온 해야만 그 믿음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야이로와 혈류증에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범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까? 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의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반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에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의 비밀성은 주님께서 의도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사역과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 더 많은 사람이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리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추심을 선택하십니다. 이런 사역 방식은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걸어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내쫓았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쉽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감추심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계시되고 숨겨짐으로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웅장한 나무로 성장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매우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적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람에 들어간다면은 그 적음에 들어간다면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소중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믿음의 선물을 개봉할 때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즉 둘 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소망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졌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자는 부정한 몸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삶이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 여자아이는 죽었지만 그 죽음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한계를 모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우리의 인생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학교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간식은 목사님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도 사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공과 공부 시간에 한 친구가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아직 작은 씨앗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자라가면서 그 믿음은 더욱더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절망이 큰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아직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양한 우리에게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기에 이제 그 선물을 개봉하여 그 선물 안에 담겨있는 제사함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 제3이 우리에게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